오늘 언약의 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글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런데 기독교만큼 이 피와 직결되어 있는 종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피 얘기구나. 그런데 그 피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피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피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의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언약과 말씀이 전부 그것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 후에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이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은 언약의 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언약과 피의 언약, 언약의 피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서 피 얘기 잘 안 합니다. 보혈, 대속, 죄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피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보혈의 의미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언약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 이 요약에 실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단어로 주신 그 언약, 약속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 노아에게 6장 13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하실 그 구원의 일들 이거에 대해서는 구약에 계속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느닷없이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일을 벌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언 뭐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예언은 우리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지도 않고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약속의 언약이란 뜻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한 것이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통 기독교에서는요 성경 외에 다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그럴듯하고 또 몇 번 들어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예언이요. 그래도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세에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또 노아와 네가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서 너와 네 가족이 구원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노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온다, 물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했습니다. 얼마나 나눴느냐? 여러분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노아 방주 짓는 기간이요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을 노아가 계속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실 텐데 그때 방주로 오면 산다.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노아의 여덟 가족밖에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후에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로 또 언약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9장 16절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영원한 언약. 아이 목사님 지난주에도 막 지금 막 저 중국이나 이런 데 물로 심판이 굉장하던데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그거는 아니에요. 아마 지난주 한 주간 동안도 비가 안 와서 기근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것은 전 지구적인 홍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담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의 계보가 창세기에는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됐는가. 쉽게 얘기하면 가인의 후예들, 또 노아 후예도 보면 함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훨씬 많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쫙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목축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두발가인 같은 사람은 쇠로 막 이런 도구들도 만들고 공구들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의 계보는요 별로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참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안 나왔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다예요.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인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인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계보 안에 있는 것이 자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자랑이 돼야죠. 그래야 이 세상도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부터 얼마나 이 세상 자랑 품고 세상에 좀 드러내고 싶고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빛을 잃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직접 그 언약의 계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계보가 이어오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작은 구체적인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민족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면 단군 할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라 그러질 않고. 왜? 아담은 우리의 조상도 아담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그렇죠? 한국 사람도 결국은 아담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바로 그 전에 뭐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알죠?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멸망에서부터 구해보려고 왜 그 전에 뭐가 왔어요? 노아의 홍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왔는데 그때 온 세상이 잠겼으니까 그거보다 더 높게 지면 그런 게 와도 거기 올라가서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당연히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갑자기 언어가 확 달라지게 져버린 거예요. 이 세상 언어가 거기서부터 다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언어를 썼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언어가 다 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한국말도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어도 나오고 그 바벨탑 지은 세운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되지도 않는 영어 하느라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 미국에 와도 똑같은 말로 다 통할 텐데. 그렇게 해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한국 사람들만 여기 있잖아요. 왜? 말이 통하니까. 저는 항상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보시는 거 아시지만 제가 영어로도 같이 요약을 쓰잖아요. 그렇죠? 아, 이번 주에는 내가 영어로 할 수 있겠다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걸 준비합니다. 저도 힘들지요. 한 사람이라도 오면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하건 못하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족이 생기고 그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그 많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아비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가 직접 나올 그 육신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딱 택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그 징표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언약의 표징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이 언약의 표징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좀 여쭤볼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표징이 뭐 구원받았다는 언약의 표징이 뭡니까? 여러분 뭐를 드러낼 수 있어요? 예? 아니 이런 거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공항에 가서 신분증 보여달라 그러는데 우리 주보 내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분증을 정확하게 딱 내밀 수 있어야죠. 그 표의증이 뭐냔 말이에요. 모르세요? 야, 참 큰일 났네 우리 엘림교회. 야,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엄청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 맞죠 여러분? 성령의 인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까? 예, 그게 진표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 율법을 보면서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나머지들은 다 개야. 이방인들은 다 개야.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버렸어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얘기가 또 나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규례를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오해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따르라는 게 모든 걸 다 지켜서 따른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으면 계속해서 안 되더라도 또 넘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규례를 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돼.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고 이 시대의 기독교에 지금 가득 차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보면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 참석하지 뭐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아 그래도 내가 헌금도 이 정도 하지 그리고 뭐 교회 일 내가 열심히 좀 그래도 하려고 하지 요 정도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신자인 것 같아. 성경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절대로.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엔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그래도 better than average.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래도 안전한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위안 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요, 겉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조금 더 윤리도덕적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들은 다 피로 언약하실 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표란 뜻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언약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언약들을 여러분 피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2번입니다. 큰 2번.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언약을요, 절대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피의 언약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계속 이 사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책망하시기 전에, 더 전에 뱀을 책망하시죠. 뱀을 책망하시면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이 마음이 정말 너무나 이 뭐라 그럴까요, 좀 하나님 앞에 좀 울컥합니다. 어떨 때는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취해서 죄 없는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지금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범죄한 후부터 일이 계속됩니다. 1장, 2장에서는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피의 의미, 언약의 피. 그 피가, 피를 흘려서 가죽을 취하신 그 하나님, 그 동물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그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 보면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믿고 있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이 피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벌써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재물만 안 받은 것이 가인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피 없이 나올 수 없어요. 아벨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하고 상관없이 여기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은 처음에 교회 오시면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아직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데리고 종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갑니다. 산 밑에 종들을 놔두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만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벌써 그 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봅니다. 이삭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위치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너야 이놈아, 그러겠어요? 그게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고 올라갔지요. 그래서 이삭을 묶어서 결박해서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숫양,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온 겁니다. 그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그게 이삭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은, 희생된, 여러분, 그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들어가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오죠. 오늘 우리 특송했잖아요. 예? 내가 그 피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또 구약에 계속 나오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드렸던 희생의 피들, 그게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제일 처음에 걸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는 그래도 계속 이야기들이니까 쉬워요.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거기 보면 제사법이니 뭐 조금 나오는데 그래도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와서 넘어가요. 이게 레위기 딱 들어가면 이게 완전 이상한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사, 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피의 관점에서 레위기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야말로. 그런가 하면 제단과 제단뿔과 성소와 지성소에 뿌려진 그 수많은 피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때에 바쳤던 그 제사를 드렸던 그때 보면요, 막 그 동물들을 막 수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가 나와요. 그게 어디서 그게 된 거냐면 그 제사를 드는 성소가 있죠. 그 뒤에요, 남은 피를 쏟아 붓는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피가 성소 밑으로 흘러갑니다. 지하로.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성소가 피 위에 뜨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합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 여기다 또 피를 또 뿌려요. 제사 때마다 또 제사장이 가서 또 피를 또 뿌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그 말을 선포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타락 후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언약의 피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 피의 역사예요. 그냥 이런 피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흠없고 점이 없어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로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지식도 죄에 물들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죄에 물들어 있어요. 우리의 의지도 죄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야망도 죄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성애도, 부성애도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성,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이 유별나잖아요. 그 모성애, 부성애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예? 우리 아이가 기분 상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러고 교사한테 그런 걸 막 요구를 한대요. 잘못된 거죠. 죄에 물들어 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노아의 방, 그 홍수 때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그때는 안 돼요. 뭐 하루 이틀 물에 잠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전번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노아에 대한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데 거기에 비성경적인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밖에서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이 거기 나와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먹고 있습니까? 아니, 홍수 날 거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 몇 달치 양식을 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영화에서 보니까. 말도 안 되죠. 밖에서는요, 아무리 능력 있고 수영 선수라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실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피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피만이 살리는 피예요.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참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피라는 것은,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피 흘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피를 흘림으로 생명이 살아난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아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아,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보혈 밖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분들요, 윤리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분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그걸 육신적으로만 보면요, 아,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의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줬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것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게 금방 나와요. 그냥 뭐 바르게 앉아서 그래도 점잖게 그래도 대충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단 1초라도, 여러분 단 10분의 1초라도 내 마음을 놓치죠? 그럼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갑자기 심각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하나님은 이 예배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일부러 우리의 관심이나 이런 걸 다른 데로 돌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때문에 내가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다. 아 오늘 저 사람이 옷을 저런 걸 입었는데 저 어디서 샀지?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뭐 저 사람 머리가 조금 흐트러졌는데 아니면 머리가 예쁜데 어디서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 분들은요 맨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히브리서에는 이런 표현을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1장 18절 19절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구속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속이라는 것은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걸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깨끗해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아, 왜 대답이 그래요? 아, 여러분 지난주 한 주 살아간 것을 생각하시면서도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뭔가 좀 찔리십니까? 법적으로는 깨끗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당당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깨끗해졌는지를 기억하고 나와야 돼요. 아, 나는 죄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받으실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죄송스럽고 정말 송구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기쁘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영어로 mixed feeling 그러죠. 감정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반되어 있는 그 감정들이요 막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감사도 기쁨도 별로 없고 또 내 죄에 대한 죄책감도 별로 없고 그냥 나와서 점잖게 예배드리다 간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의 예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니까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 우리 죄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치 않으신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대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요, 또 그걸.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는데, 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시편 38편 17절에, 이사야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의 38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대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기억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은혜를 피, 곧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그 죄를 기억도 안 하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고 등 뒤로 이제 더 이상 안 볼 거야.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버리셨대요. 여러분, 도말했다는 건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빨래하면 문 이렇게 막 얼룩이 뜬 거 빨래 제대로 하고 나면 싹 깨끗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미가서 7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표현도요, 너무 다양하게. 왜?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죄를 씻는 그것으로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 보면요,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가 가려졌습니까? 하나님이 기억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멀리 옮겨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받은 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도 나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기억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 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무슨 죄? 난 모르는 죄인데. 하나님 모르는 죄를 또 회개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도말되고 삭제되고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속 죄성 때문에 죄가 올라옵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대속의 사랑, 보혈의 은혜, 언약의 피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면서 나 자신이 다시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 이번 한 주도 언약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포혈에 잠겨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